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또 주님 주신 말씀을 폈습니다. 주님, 이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에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제가 생명의 공동체 이 시리즈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또 우리 함께 추수감사에 대한 그런 말씀을 또 함께 생각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주일, 12월 1일부터는 이제 주일마다 이제 대강절을 맞게 됩니다.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의 오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죠. 그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원래 강림절 주일은 네 번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성탄 주일을 맞게 되는데, 올해는 22일 날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강림주일 예배를 세 번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생명의 시리즈 설교를 마치면서 가장 좀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 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담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그런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죠. 행동으로나 말로나 표정으로나 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드러날 때 여러 가지 길로 나타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찾으라. 그러면 무엇이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실제로 가르치셨고, 또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죽음으로까지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 핵심적인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다녔던 제자들, 사도들이 나중에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다양한 여러 문제들이 뭐 다양한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메시지의 또한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한 이 주제가 신약 성경에 아주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도 요한, 오늘 이제 요한 1서도 썼고 또 요한 복음도 썼죠. 그분은 90세 넘어까지 장수한 사도였어요. 좀 특별한 사도였죠. 다른 모든 사도들은 이제 일찍 순교를 당했는데 사도 요한은 자연사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함께 살며 다니며 또 예수님께 들었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고 경험했던 그런 사도가 주님의 그 옛날에 그 있었던 모든 그 주님에 관한 것들을 생각할 때 딱 노년에 제일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역시 또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노년에 쓰게 되는데 요한복음도 주제가 사랑이죠.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셨으니 그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 1서도 보면 또 요한 1서도 거짓 교사들과 또 시달리는 그런 많은 정황들이 이제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뭐 잘 논리적으로 좀 준비해서 잘 거짓 교사들이랑 싸워라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주제를 우리가 간파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뭐, 큰 글들의 본문 짧지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가 뭘까? 우리 기대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은 글을 쓸 때 다른 저자들도 사용했지만 특별히 많이 사용한 그 기법이 대조법입니다. 잘 아시죠? 요한은 빛, 그러면은 무엇을 얘기했죠? 어둠을 얘기했습니다. 죽음, 그러면 무엇을 얘기했죠? 생명을 얘기했습니다. 사랑, 그럼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에서는 두려움, 그 다음에 또 사랑,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과 미움, 이렇게 대조를 했습니다. 아니,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빛이면 빛이고 어둠이면 어둠이고 다 쉽게 알 수 있는데 뭐 이걸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대조법을 사용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들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빛과 생명과 사랑은 한 군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어둠과 죽음과 두려움과 미움은 또 다른 한 군입니다.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군입니다. 그 모르는 사람이 구별을 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가 이렇게 대조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내가 빛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어둠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제 어둠, 죽음, 두려움, 미움 속에 살면서도 자기들은 빛과 생명과 사랑 속에 살고 있다고 착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노릇이죠. 물리적으로 보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것이 이게 마스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한번 빛과 어둠을 구별했다, 분별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빛과 어둠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성령의 빛 아래 있는 것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생명의 사랑의 빛 아래에서 내가 살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매 순간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우리 누구에게나 다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4절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요. 그냥 느낌으로 압니까? 아니죠. 아니면 내 신념으로 압니까? 한번 구원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교리를 믿으니까 압니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뒤에 이어서 곧바로 그 말씀을 부연 설명해 주죠.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생명이 희미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습니다. 좀 더 심한 경우라면 아예 죽음의 흉내를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내가 죽음 속에 있는지 생명 속에 있는지 영적으로는 잘 모른다 이런 말씀이죠. 영적 죽음 속에 있는지 생명 속에 있는지의 여부는 어떤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에 대한 나의 습관은 무엇인지, 나의 딱 결정된 안목과 가치관은 무엇인지 이것을 확실히 하기 전에는 모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제 큐티하면서 말씀 이렇게 새기면서 은혜 받고 아주 성령 충만했어요. 나 오늘 정말 성령 충만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사랑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 딱 확신하고 직장에 나갔는데 동료가 옆에서 괜히 깐죽깐죽 되면서 비아냥거리고 내가 한 일을 뭐 이리저리 들추면서 뭐 비난하고 얄밉게 굴어요. 그럼 거기서 화가 날 수밖에 없죠.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면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힘들 정도로까지 될 수 있어요. 내가 저 자를 어떻게 멋있게 한번 좀 내가 카운터 펀치를 날려버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구는 저 동료를 내가 계속 미워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점심 먹고 힘을 냈을 때 내가 더 멋진 방법으로 저 사람을 내가 한번 좀 보복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좀 마음이 가라앉기를 구하면서 왜 저럴까? 오늘 무슨 일이 있나? 공감하려고 애쓰면서, 뭐 많이 안 되면 조금이라도 애쓰면서 관용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친절을 그래도 잃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여태까지 그래도 관용과 친절을 베풀면서 그 뭐 많이 잘한 건 아니더라도 내가 그렇게 잘 해보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 내가 오늘 이런 나의 거룩한 모습을 망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갈래길에 서게 되죠. 누구나 다 갈래길을 만날 겁니다. 그런데 어디를 택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이제 나왔는데 우리 본문에서도요. 미움이 뭡니까? 좀 강한 거부감입니다. 반감입니다. 저 사람이 내 옆에 있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미움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분노해요. 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적대감을 품어요. 저 사람은 원수다. 그리고 혐오해요. 혐오. 혐오라는 건 뭐 다 아시죠? 이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밉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공감과 관용이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의 반대 상태죠. 뭐 쉽습니다. 물론 실제 상황 속에서는 아주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아서 야, 정말 내가 미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사랑하는 또 어떤 태도도 이렇게 보여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가식적으로나마 또 이렇게 뭐 달래주고 또는 뭐 같이 또 응대해보고 뭐 이런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더더욱이 우리는 자신이 내가 빛 속에 있는지 어둠 속에 있는지 잘 모르기가 쉽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들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은 내 안에서 영원하다라고 들었다. 그러면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을 늘 이쪽 들어갔다, 저쪽 들어갔다, 맨날 반복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자, 그러면 결국은 나는 어떤, 도대체 뭔가?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이제 이런 원론적인 그런 질문까지도 나오게 되죠. 사도는 지금 이런 부분을 태클 걸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거를 태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일단 주님의 생명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 그것의 진실성은 자신이 알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분이 뭐 흔들린다거나 구원받았다가 못 받았다가 한다거나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죠. 아 참 제가 이거 옛날 얘기인데 이렇게 자꾸 또 드리게 됩니다. 이제 새교들이 있으시니까 이제 잘 한번 넘어가 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원칙 아래서 생명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좀 혼동되기시기 때문에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져서, 그래서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렇죠? 이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이집트와는 이별이 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어떤 곳이었죠? 비유컨대 어둠과 죽음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로 사는 그런 세속적인 세력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광야로 넘어왔습니다. 광야로 넘어오면 이집트의 어둠과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까? 구속력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원칙이 세워진 이스라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성소도 짓게 해주셔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임재, 동행 이것을 이제 강조하시면서 이제 나의 임재와 나의 말씀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좋을 땐 다 좋은데 광야에서 고난이나 결핍이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어디 생각이 나죠? 좀 생각하고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물을 마셨는데 금방 대답을 해주시네요. 이집트 생각이 나죠. 이집트에서 뭐 한번 먹어봤던 수박도 생각나고 부추도 생각나고 마늘도 생각나죠. 거기 있으면 차라리 이렇게 위험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냥 살다가 죽었을 텐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이 위험한 곳으로 이끌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게 하냐. 자 이렇게 되면 이집트 생각이 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 번지죠? 이러면 사람은 꼭 희생양을 잡고 싶어합니다. 사람의 이게 참 정말 나쁜 마음입니다. 희생양 잡고 싶어하는 거.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죠? 모세와 아론 때문이에요. 항상 이들은 그냥 밥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터지면 항상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러다가 좀 더 심해지면 반목, 갈등, 그 다음에 이제 패짓고 그 다음에 수천 명이 모여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소리를 지르곤 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기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막 번지면서 이렇게 온 상태에서 이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죽음 속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생명 속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예측하시죠? 하실 수 있죠. 이들은 자기들이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들이 죽음인지 생명인지 분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없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간의 나약한 뒷모습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2장 11절에 제가 이제 건너뛰었는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잘 보기 때문에 미워하는 감정이 들어도 자기가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당화하고 그리고 정당화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그것은 자기가 어둠의 그림자를 뿌리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뭔가 옳은 것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나약한 모습의 한 부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어려움에 닥치고 그리고 또 결핍에 부딪히면 이집트 생각나지? 하나님도 아셔요. 아시는데 근데 돌아갈 수 없어. 내가 홍해물 다시 갈라주지 않을 거거든? 지금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못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죽으면 광야에서 죽으면 죽었지 거기서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진퇴양난인데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라고 계속해서 잘 달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의 마음이 들든지 아니면 불평의 마음이 들든지 원망의 마음이 들든지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지금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입에서 무엇이 어떤 답이 나오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새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새 길이 아직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광야가 너무 어색하고 낯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새 길을 보여주시고 새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새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인데 우리는 그걸 미리 알지 못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자꾸 옛 방향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너무 답답하시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노쇠 지팡이에다가 뱀을 묶어놓고 그거 보면 산다. 좀 제발 이렇게 바라보면 사니까 그 경험하니까 날 좀 바라봐라. 지금 그런 말씀이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앞날을 또 현재 상황을 그냥 내 계산으로 자꾸 내 판단으로 자꾸 이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 성향은 뭐 이집트를 출애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속성이 우리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 우리 듣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자. 하나님 말씀이 밥 먹여줍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이 밥 먹여준다. 그게 결국 광야 생활의 결론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굶주렸느냐, 목마르게 한 적이 있느냐, 신고 다니는 그 짚신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이 떨어진 적이 있느냐, 떨어지게 한 적 없잖아, 이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사니까 그런 거 다 채워졌잖아, 지금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정말 나의 백성들을 정말 옮겨주고 싶은 바로 그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서 비추어지는 소망의 빛을 좀 보고 같이 가자. 그것이 우리의 희망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광야에서 이집트 생각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내가 옛 삶의 습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생각하던 사고방식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옛 삶의 재미, 짜릿함 이런 것도 기억납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아요. 이게 나쁘다라는 것으로도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문제는 이렇게 생각나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일어난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면 미움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움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다 우리 인지상정이고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생명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계속 이 믿음을 발전시켜서 보복으로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이 부정적인 생각, 이것을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새 삶을 간구할 때 내가 어떠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축복의 사랑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지를 우리는 아직은 모르지만 믿고 하나님께 그것을 의탁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옛삶이 생각나고 또 미움이 싹트고 그럼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서 원망, 불평, 은밀한 행동 또는 뭐 어떤 술술을 강구하고 또 보복의 행동으로 나아가기 전에 빛의 세계를 붙들고 새 삶의 길을 쟁취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의 이제 내적인, 영적인 엄청난 용기와 실행이 필요한 거죠. 아, 내가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지금 하나님을 붙들겠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옛 삶을 이길 수 있는 길이고, 이 새 길은 반드시 사랑의 세계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나를 진짜 실제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사랑이 생기게 해 주세요. 사랑의 창조의 능력이 발휘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한치 성장한 것이죠. 이건 기쁜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소제목은 사랑받을 권리인데요. 사랑받을. 여러분, 사랑받을 권리 있으십니까? 오늘도 역시 성가대 쪽에서. 그것도 저의 우편의 성가대 쪽에서. 분발하십시다. 좌편의 성가대 분들. 잘하시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지내가면서요. 항상 행복하고 항상 사랑이 넘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 다니면서 좀 불행을 느껴요. 그럼 당연한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어둠과 두려움과 미움 속에 살아도 괜찮다는 뜻 아니죠. 그죠? 나 사랑이 넘치는 건 아니다. 항상 넘치는 건 아니다. 그건 인정을 하면서도 내가 미움 속에서 살아도 된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도 된다. 어둠 속에 거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사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우리 모두가 다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될 때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졌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로요. 또 우리가 지어진 다음에는 보시기 너무 좋다라는 평가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그 존재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숨결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손길로 지음받고 사랑의 숨결로 정말 아름다운 생명의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 우리 본래 인간의 그 본성, 속성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사랑받는 것이 어색하거나 특별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정상적인 일이고 보편적인 일이고 항상 있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기를 낳고 그다음에 아이가 이제 자라요. 두 살, 세 살, 네 살. 그런데 엄마 아빠가 막 사랑해 주는데 애가 막 어색해해요. 정말 상상만 해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내가 뭐 특별한 일을 할 때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엄마 아빠 비유만 맞춰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슬프겠죠? 우리 사람이 나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그런 존재라는 이 의미를 거기서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나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그런데 인간의 타락이 인간 세계 속에서 이 소중한 진리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면은 당연한 말, 특별해야 사람들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치 않으신 길을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반하나님적인 일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고, 그리고 거기다가 거짓말을 막 붙이니까 우리는 또 본의 아니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사는 거예요. 창조의 이 진리를 확실하게 깨우치면 난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물론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로는 안 하죠. 말로는 안 하지만 나는 맞아. 나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어.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잃어버렸다가 나 그 예수님이 회복해 주셔서 다시 찾았어. 그러니까 일단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을 권리를 회복받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회복받은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셨어요. 먼저 그런 사람들을. 어디로요? 교회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난 사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얘기해도 그렇죠 하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안아주고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뭐 지만 사랑받겠대 이런 게 아니고요.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또 그럴 수 있죠. 그죠? 아무것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누구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것이 염치가 없는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죄송하지만 아직도 타락의 여파 속에 있습니다. 죽음과 어둠과, 그죠? 그 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좋은 사람들, 뭐 너그러운 사람들, 또 이렇게 착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부족하거나 말썽을 부리거나 활쭈던 사람도 다 사랑받아야 된다. 사랑 채워줘야 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을 채워줘야 할 것인가. 자, 그러면 반대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을 하냐면 살인하는 사람이래요. 지금 여기 우리가 나왔죠.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그 사람들을 이제 미워할 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으로만 보기는 좀 너무 우리의 양심의 빛이 강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사이에도 해당될 수 있는 말이네 하는 말씀으로 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이랬는데요. 사람이 이거 지금 너무 비약된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도는 지금 이 말을 굳이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에서는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저 지체가 미워요. 근데 미워도 우리는 같이 해야지.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미우니까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 말은 곧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어라는 말을 굉장히 돌려서 부드럽게 한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사랑의 세계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 많이 해요. 남편이 막 밉대요. 사실은 죽으면은 아찔한데 싫은데 막 밉대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그냥 애교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찔한 이 영적 사랑의 세계에서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것이 와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절실한 문제인데 이거 나 잘못하면 나 이 시험 통과하지 못하겠는데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이 고귀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는 이 공동체 안에는 미운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훈련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돼요. 잠시 이렇게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있게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하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야, 저 사람도 사랑을 원하고 있지. 그치?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지. 내가 많은 사랑은 못 줘도 그래도 내가 좀 한 걸음은 다가가 줘야지. 내가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많은 영적인 자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서는 것입니다. 뭐 직접적으로 뭐 꼭 해줘라 말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한 분에서 두 분으로 늘고 열 분에서 스무 분으로 늘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누구를 만나도 내가 말을 골라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지배하게 되고요. 그 공동체에 있을 때 내가 느끼는 감정은 아 그래 이렇게 내가 애를 쓰고 살다가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면은요. 아, 난 이 공동체의 빛 안에 사는 것 정말 다행이다. 내 이 공동체의 생명 안에 살고 있구나. 다행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뭐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함께 붙들고 품고 있으면 물 흘러가듯이 편안해지는 것이구나. 저는 곤충학자 우리 예전에 계셨던 최 박사님한테 배운 게 하나 있는데 그분이 이런 개미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홍수가 나면은 개미들이 이제 땅에 다 주어서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개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친대요.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넷이 여덟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수천 그다음에 수만 마리까지 이렇게 뭉친대요. 그래서 구 모양을 이렇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딱딱딱 붙어 있으니까 이 결속력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홍수에 쓸려가도 그냥 동실동실 그냥 물 따라 그냥 방향 따라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무태 가까운 바위에 이렇게 탁 부딪히면은 자연적으로 그 충격 때문에 딱 깨지겠죠? 그러면 자기들이 또 다 살아가지고 각자가 이 땅으로 다 흩어져서 가서 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번식하고. 개미는 멸절되는 법이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개미의 위력. 그렇죠? 그것이 미국을 지금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미들이 그냥 자기들이 그냥 뭉쳐서 편안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흘러서 가다가 딱 부딪혀서 무슨 일 생기면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돼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집단들은 가시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 달성 얼마이며 1기부터 몇 기까지 나누어서 딱딱 애쓰고 평가하고 그렇게 익숙해진 분들이 교회 와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못하는 것 같고 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올랜도 잘 다녀왔는데요.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올랜도 잘 다녀왔는데 그 교회 가니까 게시판에 5, 6, 30 딱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5, 6, 30은 뭘까? 그리고 봤더니 5대양 6대주에 30명 선교사 파견. 아, 멋있었어요. 네,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제가 그 교회를 욕하려고 그러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따르는 하는 파생되는 일들을 미리 보게 됩니다. 저거를 다 달았을 때는 1기에서는 됐는데 2기에서 또 될까? 하는 그런 또 조바심이 또 있을 것이고 또 못했으면은 우리는 해도 이렇게 안 되네. 이거 1기 가고 2기 가도 또 안 되네. 이거 뭐 괜히 하는 거 아니야? 하고 괜히 자책할 것이고 완전히 불필요한 어떤 감정과 소모적인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교회는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목표는 이런 숫자적인 타겟을 정하거나 아니면 사역의 종류를 쫙 나눠가지고 그냥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이렇게 탁 분별해서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평가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거는 물론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제가 그 아주 필요 없다는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더십이 그것은 잘 조정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서 그냥 잘 서로 붙들고 흘러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미워하는 형제 자매가 생겼을 때 내 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영적 실력자가 되는 것이죠. 그때 나 또한 한치가 크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모습이다. 알맞는 모습이다.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요한복음 6장 얘기를 잠깐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길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영생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사건을 거의 영생과 연결을 시켜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딴 데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쫓아오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물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묻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자기 세속적인 일과는 좀 더 다른 차원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 믿는 것이 일이라고요? 믿는 건 일이 아닌데요. 믿는 건 믿는 거지. 생각으로. 그냥 결단으로 하는 거지. 뭘 미리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요한의 이 이야기를 배경을 자꾸 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서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고 했죠? 영생을 얻는다라고 했죠? 생명을 얻는다고요. 자, 믿는 자는 생명을 얻어요. 그러면 생명을 얻으면 생명이라는 속성 자체가 그냥 얻은 상태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행동으로 드러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행동으로 드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 행동으로 드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 공동체의 특별한 사정을 보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아멘 소리가 우레와 같이 터져 나올 줄 알았는데 형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까 우리 14절 말씀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으면 영생을 얻은 것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우리의 선한 한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기본이죠. 펀더멘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행위와 그리고 모든 업적은 다 그냥 사상 누각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 있으면, 이것이 강조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기본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훌륭한 일을 하고 어떠한 많은 일을 해도 결코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또 하나님에게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돼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올해 동안에 이제 영생을 누리는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 말씀이죠. 더 하시고 싶으시죠? 아직 한 달 반 남짓 남았습니다. 영적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셔서 형제자매를 미워한 일이 있다면 털어버리시고 사랑의 구체적인 실현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는 삶에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일임을 정말 저희들이 스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일은 우리가 새 길을 주실 때 그 길을 함께 격려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는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짜 삶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속는 삶에 자꾸 넘어가는 그러한 삶을 과거에는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저희들이 넘어가지 않는 그런 정말 사랑으로 견고한 그런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임재, 그리고 늘 귀에 들려주시는,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와 주가 되심, 바로 이것이 우리들 새 삶에 합당한 그런 축복의 근원이고, 그리고 우리가 의탁해야 할 그런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